집중 분석,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망.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남측 자산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상태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출경 시간 40분을 남겨놓고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 통보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뭐 근로자를 출근 안 시킨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처음은 아니죠, 그래서.
네.
그렇지만 북한이 전원 추방을 통보한 이유는 우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에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한 입경을 도모하고 또 거기에 있던 자산 내지는 물품들을 안전하게 서울로 수송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은 그것까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남한에 보복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개성공단 가지고 남북대화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임원들은 남겨둔다든가 최소한 인원은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전원 추방을 통보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당초 한국 정부는 이 북측과 협의해서 인력과 물자를 2일에서 3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예, 우리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이렇게 빨리 추방을 통보한 것은 예측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했을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걸로 우리 정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1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보게 되죠, 북한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속성을 제대로 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은 북한은 당장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다든가 또는 협상을 제안한다든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한판 승부를 벌이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나가야만이 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북한은 초강경수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남측의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금 어림잡아서 약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각종 공장이라든가 시설, 그다음에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재산들은 대개 현대아산이라든가 토지공사의 재산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개성공단에 진출할 때 많은 금융지원을 받아서 자신들이 지금 그 공장을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금융부채가 만연히 남아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북한 당국이 그럼 금강산 관광 때처럼 이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을 몰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몰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측 기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그 자산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관리한다.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남측 자산을 몰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북한이 지금 당장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기업들이 자산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또는 개성공단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칙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동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것은 남북 당국자가 마주 앉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북한 입장에서 그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통신선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중대 조치 5개 조항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요. 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이 지역을 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민군들이 여기에 진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통제한다는 거죠. 개성공단을.
네.
그동안에는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인민군 4군단이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중요 핵심 그 전력들이.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면서 인민군들이 여기에 진주해서 관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조성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고 북한은 또 전면 폐쇄를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인원이 지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우리 인원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따라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무력화돼 있고 사실상 가동이 전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또 대화와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그 원인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거든요.
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든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최소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북한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서 갑작스럽게 모든 핵을 포기하고
네.
장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김정은이 핵 개발 포기 의사를 밝혀야 이 재가동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은이 이런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북한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때문에 자기들은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이 대북 압박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핵실험을 안 하고 또 핵포기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네.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잘못된 국가고 특히 김정은은 정신병자적인 그러한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런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강하게 지금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정상화된다. 소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정상적인 북미 관계가 도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 김정은도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성공단 역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가동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 핵 문제는 당장에 해결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려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한 건데요. 이 조치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지금 반응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은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약 1억 달러 정도 그 연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의 전반적인 무역 규모는 약 70억 달러 정도 되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무기 판매하는 것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많습니다. 몇억 달러가 될 겁니다. 그 무기 수출을 통해서 얻은 돈이. 그래서 등등을 통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그 약 1억 달러의 돈 중에 김정은 비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전부 들어간 것은 물론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 5천만 달러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큰 위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서 북한이 보는 그 손해 때문에 핵 개발을 중지한다든가 이제는 더 이상 핵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대칭적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 강한데
네.
개성공단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정도의 어떤 압박 가지고 핵 개발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개성공단은요, 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기도 하지만 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양날의 칼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대북 전략을 짜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약 5만 4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 20만 명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초코파이라든가 남한의 문물들이 북한의 각종 시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 소식을 알게 되고 남한이 잘 산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자본주의적인 사상도 암암리에 북한 내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성공단이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면이 있었어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은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장마당에서 굉장히 고가로 인기가 좋게 팔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돈 욕심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껄끄러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살려가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개성공단을 전면 이제 폐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의 문물이라든가 우리의 소식이 들어가는 것은 당분간 없게 돼서 조금은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됐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더욱 반발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대북 제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그런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어느 정도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재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거기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전략을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 때리면 때릴수록 고개를 쳐들고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띄워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어떤 형태든지 나오게 되면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차 핵실험이 됐든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됐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한 그런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텐데 북한이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이러한 지금 악화된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미국이 전략 대화를 해서 육자회담을 빨리 열자라든가 또는 미국이 생각을 바꿔서 북미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대화 기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남북 대화도 거기에 떠밀려서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미국이 특히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없는 거고 육자회담도 그렇게 쉽게 개최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자회담에 대해서 미국이나 남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육자회담에 임해야 되고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육자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남한이나 미국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북한이 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남북 대화도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보게 되면 국제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관계는 더 꼬일 것이고 정말 국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응징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출구를 열어놓고 북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략을 취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먼저 한 것은 역시 미국의 강한 요청이 있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왜 남한은 개성공단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대북 경제 제재를 하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또 국제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써왔던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네.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화는 쉽지 않고 압박 기조로 가는 그런 전략만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강한 압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 이사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그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그런 이중적인 대북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